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아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때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체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함해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배로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복음반을 하게 됐는데요. 복음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반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 성경의 기초이기도 하고 복음의 기초이기도 한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것은 내게 없기 때문에 있는 자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 그대로 흘러받는 것이 은혜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있는 자의 계획과 그 있는 자의 배려에 의해서 없는 자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세계가 은혜인데, 성경 속에 몇몇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묻혀져 있는, 또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의 비밀들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한 꼬마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꼬마가 자기를 보니까 너무 못난 거예요. 자기 집 배경을 봐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도 아니고, 또 아버님께서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고, 좋은 관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못난 거예요. 주변에 자기 또래 같은 친구를 봤을 때 아버님께서 이렇게 관직에 있는 분도 있고, 또 훌륭한 그런 어떤 분들도 많고, 또 돈이 많은 부자도 많고, 자기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배우면 뭐 하겠냐.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막 살아도 될 거야. 뭐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는데. 이제 그 마음이 들어서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스승님, 내가 뭐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스승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러면 네가 공부를 안 해도 좋고 네 인생을 네 마음껏 살아도 좋은데,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겠는데, 이한 가지를 내가 부탁한 한 가지를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해보고 그만두지 않겠냐. 그리고 꼬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 그럼 스승님 제가 마지막인데 스승님 이야기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럼 좋다. 내가 이 돌을 하나 줄 테니까 너는 이 돌을 가지고 한번 장사를 해봐라. 그래, 이 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절대 팔면 안 된다. 장터에 가서 흥정을 하지만 팔지는 마라. 그 꼬마가 이제 돌을 딱 받아들고 보니까 누가 이 돌을 사겠나 싶은 거예요.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이 돌을 사겠냐, 이 쓸모없는 돌을.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스승이 부탁한 거니까 그 돌을 가지고 장터에 갔어요. 뭐 돌 사가세요 그 말하기도 귀찮은 거예요. 돌 한쪽에다 딱 놔두고 거기에다가 돌 사가세요라고 하나 딱 팻말 붙여놓고 그냥 그 장터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한번 한번 지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서 그 돌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그 소년 얼굴을 한번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제가 좀 이상한 애 아니야? 참 이상하다. 말은 안 하지만 그 웃는 그 미소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이 소년도 부끄러워서 에 그냥 빨리 그냥 집에 갈까? 하루 종일 했다 그러고 이제 그 마음도 들었지만 스승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으니까 그냥 장터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됐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어떤 허름한 분이 오시더만 그 돌을 딱 보고 소년 얼굴을 보면서 얘야 내가 이 돌을 다섯 냥 줄 테니까 나한테 팔지 않겠니? 아, 이 꼬마 마음에 당장 팔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장터에 앉아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당장 팔고 싶어서 벌떡 일어나 주고 싶은데 스승님께서 절대 팔지는 마라. 흥정을 하지만 팔지는 마라. 이제 그 말이 생각나서 그 돌을 안 팔았어요. 안 돼요. 이제 그분이 지나갔어요. 이제 저녁 5시가 돼서 이제 장이 다 끝나갈 때쯤 됐는데 아까 그 사람이 다시 오더만 얘야 내가 가다 생각해봤는데 내가 그거 너에게 열량 줄 테니까 나한테 팔지 않겠니? 꼬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팔고 싶은데 스승님 이야기가 생각나서 안 돼요 그러면서 그걸 돌을 가지고 이제 스승님에게 왔어요. 그래 오늘 하루 어땠니? 아, 스승님 정말 하루 종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어떤 한 좀 이상한 아저씨가 오후 3시에 와서 다섯 냥에 사겠다 그러더만 스승님 팔지 말라 해서 안 팔았는데 저녁 5시가 되니까 와서 그걸 열량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진짜 팔고 싶었는데 스승님 팔지 말라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아 그래 잘했다. 그러면 내일은 이 돌을 가지고 저 시내 보석상에 한번 가져가 봐라. 그래서 이제 꼬마가 마지막 부탁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돌을 가지고 시내 보석상에 갔어요. 허름한 보석상에 가서 그 돌을 딱 주인에게 보여줬는데 주인이 그 돌을 유심히 보면서 야 내가 이 돌 너한테 100냥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100냥이요? 안 돼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200냥 줄게. 아니 하여튼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돌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소년이 나오면서 저 아저씨 참 이상하다. 세상에 이 돌을 200냥 주려고 그러다니 참 희한한 아저씨네.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스승님한테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스승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러냐 그러면 내일은 저 큰 도시에 가서 아주 큰 보석상에 가서 이 돌을 가지고 한번 가서 흥정을 해라. 흥정을 하지만 절대 팔지는 마라. 그래 꼬마가 이제 그 다음날 돌을 가지고 정말 큰 시내 중심되는 보석상에 갔어요. 그 보석상 가서 그 돌을 딱 내미니까 보석상 주인이 그 돌을 유심히 보더만 야 내가 이거 보니까 참 귀한 돌 같은데 내가 너에게 만냥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진짜 이 꼬마 마음에 막 팔고 싶은 거예요. 야 이 만냥이 어디야. 근데 스승님께서 팔지는 마라 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내가 너에게 2만냥 줄게. 안 돼요. 그러면서 돌을 탁 빼앗았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니? 하여튼간 안 돼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스승님에게 돌아왔어요. 스승님이 그 꼬마에게 그 돌을 볼 줄 아는 주인을 만나면 제대로 그 돌을 못 보는 주인에게는 그 돌은 그냥 길거리의 돌이지만 그 돌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아는 주인을 만나면 그 돌은 1만냥, 2만냥, 3만냥, 10만냥의 값어치가 있는 돌이야. 내가 참 많은 학생들을 만났지만 너는 너 자신을 그냥 길거리 하나의 돌과 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너는 3만냥, 5만냥, 10만냥의 값어치가 있는 너무 아름다운 돌이야. 이 스승님 마음에는 그 어린 학생이, 어린 제자가 정말 3만냥, 10만냥의 값어치가 있는 너무 아름다운 보석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다른 학생들은 스승님이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학생 마음에 그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게 있고 똑똑한 게 있고 지혜로운 게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맞을 때는 스승님 이야기를 받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는 그 아이가 스승님의 이야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스승님이 그 소년과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 소년을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또 어떤 크게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집안 배경이 크게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소년의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 하나가 있는데 스승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은혜는 내가 무엇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기 때문에 있는 자의 그 계획과 배려로 말미암아 그 있는 자가 베푸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은혜거든요. 우리에겐 의가 없어요. 우리에겐 거룩함도 없고. 그 사람들이 매일 교회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매일 그렇게 우는데 정말 우리 속을 보면 거룩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귀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없기 때문에 있는 자 대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 이 꼬마가 선생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섭리와 또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그 이야기가 참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봤을 때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때 성경 창세기는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눈에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 됐지만 정말 악한 세상이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그 숨겨진 마음 속에 은혜를 발견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노아가 발견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 하나님 속에 노아를 향한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이 노아를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노아를 성경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과 이제 제가 그 성경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꺼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의 세계들을 이렇게 배워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한 4개월 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얘야, 내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네가 좀 와줘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이렇게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줄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네가 좀 와서 나를 좀 병원에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어지럽다. 그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강남교회에 있고요. 저희 어머님 이제 성남에 사시는데 그래 이제 저희 어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이렇게 어머니를 차에다 이렇게 태우고 분당 차병원으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한 두 달 전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갓집이죠.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 집에 그 바로 옆집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건강에 일을 참 잘하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증세가 저희 어머니랑 너무 똑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이렇게 중풍으로 한 달 정도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마음에 야 내가 이러다가 중풍이 오고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제 어머니 마음에 그 마음이 오셨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 모시고 차병원에 가는데 제 마음도 막 속에서 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구원을 안 받으셨어요. 아직.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철없이 그냥 이렇게 학교 공부만 하던 학생을 교회에서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싹 뺏어갔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렇게 교회를 참 싫어하셨거든요. 제가 교회 나가는 것도 참 싫어하시고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도 구원 받으시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구원이 뭐야? 줄래면 10원 주지.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래 이제 어머니 그렇게 이제 쓰러지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마음에 저도 참 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떠나면 안 되는데 그래 이제 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저희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복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미새가 그 알을 품거든 그 어미새와 알을 같이 취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의 일 가운데 있는데 저희 어머니 물론 마음 낮춰서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맘만 보여주시고 저희 어머니에게 큰 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모시고 갔는데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딱 누워 계시는데 너무 표정이 그 어두우신 거예요. 정말 그 수심 속에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가득 잡혀 있는 어머니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그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몇몇 가지 이제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이제 검사가 결과가 좀 있으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그 의사하고 직접 만나서 상담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감사한 게 이 사람 귀에는 평행을 유지하는 감각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이렇게 가끔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사고를 당하거나 뭐 맞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가끔 노화에 의해서 손상이 오는데 그 증상인 것 같다 하시면서 며칠째 약을 주고 괜찮을 거라고. 그게 정말 저희 어머니 지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경고하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있는데 이번 한 달 전에는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야 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내가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개인 병원에 갔는데 피검사를 해보니까 이 수치가 이게 암에 가까운 수치인데 종합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내가 종합병원에 갔다. 그 종합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고 어르신이고 아무래도 좀 안 좋은데 조직검사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래 이제 조직검사를 이제 했는데 이제 내일이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인 거예요. 이제 그 당시 그 내일이요. 결과를 보러 가시려고 하니까 아버님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야 창영아 너 나랑 좀 같이 좀 갈 수 없냐. 너 바쁘지만 좀 시간 좀 내라. 그 이제 아무리 바빠도 시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아버님 모시고 또 이제 차병원에 또 갔어요. 저희 가족이 차병원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아버님 모시고 분당병원 차병원 이렇게 가는데 아버님 이제 잠을 못 주무시고 너무 아프니까 한 시간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그 일어나셔가지고 그 공원에 계속 돌아다니시다가 또 들어오시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아프니까 또 일어나서 또 돌아다니시고 그러면서 아버님 마음에 야 내가 이제 암이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 그 마음이 그대로 오셨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대로 왔더라고요. 그 이제 그날 딱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게 뭐 이렇게 뭘 막 메모한 종이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 종이가 뭔가 하고 딱 봤는데요. 그 종이에 보니까요. 정확한 병명이 뭡니까? 이 병은 수술하면 완치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수술 후에 얼마 동안 입원해야 됩니까? 수술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래, 이 병에 걸리면 치사율은 몇 프로입니까? 이제 그 내용을 한 10가지 정도 되는 내용을 아버님께서 쭉 적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얘야 내가 아무래도 의사가 나보러 암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충격을 받아서 이런 질문 못할 것 같은데 네가 옆에서 이 질문 좀 자세하게 좀 해줘라. 그래서,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 한 종이를 요 가슴에다 딱 넣고 병원에 갔어요. 정말 아버님 마음에 죽음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차를 몰고 쭉 가는데 제 마음에 그 어머니 때처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간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는다 그러셨는데 참 하나님 제게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 아버지 맘만 보여주시고 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지켜주시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 아버님 모시고 의사 앞에 딱 섰어요. 그 의사 선생님 한마디가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막 침이 마르더라고요. 그 저도 이제 쓰고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의사 선생님 바로 앞에 있는데 두 사람의 모든 귀가 저 의사 입에서 뭐가 나오냐 이제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가만히 있더만 선생님 단순 염증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제 아버님 모시고 이제 다시 왔어요. 오는 길에 저희 아버지께서 야 창영아 이 길로 가면 길이 많이 밀린다. 이쪽 길로 가야지 길이 안 밀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아버지 지금 암이 아니니까 그 말씀 하시지. 아버지 암이었으면 차가 밀리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뭐 차가 밀려서 1시간 걸리면 어떻고 2시간 걸리면 어때요? 아버지 암이 아니시니까 지금 그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구원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희 아버지 늘 그러셨거든요. 야 이 녀석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누가 죽어봤어? 늘 저희 아버님 그러셨는데 그날 저희 아버지 마음에는 그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누가 죽어봤어? 그 이야기 아버님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저희 아버님 그냥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 목사님들에게 쭉 말씀드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아버님 좀 뵙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저희 아버님 교회 오시라 그러면 잘 안 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버님 한번 오세요. 아버님 오셨어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상담을 나누시면서 제 아버님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다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인생을 70, 80 살아보니까 내게도 정말 틀린 게 많은 게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내 고집만 세워야 될 게 아니라 나도 내가 틀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절대 그런 이야기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정말 가르쳐주는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사무엘하 4장을 봤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예. 이 이스보셋이 뭘 들었습니까?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스보셋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 사울에 사울이 있었고요. 예. 이렇게 사울이 있고요. 사울의 아들 이름이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예. 보이시죠? 예. 아브넬은 이제 군대 장관이고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그 성경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죄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울이 그곳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 이 왕위를 이스라엘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예, 다윗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사울 다음의 왕을 다윗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왕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의 생애는 그 이후에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저 다윗이 없어야지 내 나라가 튼튼해질 거야.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사울의 모든 마음은 성경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 다윗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거든요. 그때 이제 살아남은 아들이 이스보셋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살아남은 아들 가운데 하나가 이스보셋이었어요. 그래 이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윗에게 다 속하게 됐는데 이스보셋이 살아 있는 거예요.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에게 와서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내 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아직 다윗이 있지만 당신이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그 왕권을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세워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은 껍데기만 왕이고 실제 그 권한은 아브넬이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이 아브넬이 어느 날 그 사울의 첩들이 있는데 그 사울의 첩과 이렇게 통관을 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아브넬 네가 아무리 군대 장관이고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나를 위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우리 어머니 되는 어머니뻘 되는 저 우리 아버지의 첩과 그렇게 통관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이 화가 나서 이스보셋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요? 당신 지금 나 때문에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나보고 뭐라고? 통관을 했다고? 이 사람 말하는 것 봐라. 그러면서 아브넬이 내가 이 나라 원래 다윗 건데 내가 다윗에게 다 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그 왕의 권한을 이제 다윗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틈 사이에서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요압이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요압이란 장관이 또 이 아브넬하고 많이 이렇게 얽힌 관계가 있었어요. 예전에 전투 때 그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 동생을 죽인 그 일 때문에 요압이 마음에 그 한이 돼가지고 항복하러 온 다윗의 왕궁에 항복하러 온 아브넬을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는 이야기가 성경 사무엘하 이렇게 3장에 걸쳐 나오는데요. 바로 그 후에 이제 4장 1절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래, 이스보셋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밑거름이 누구였었냐면은 아브넬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밑바탕은 약속이었는데 이스보셋이 왕권을 유지한 가장 밑바닥은 약속이 아니고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이스보셋의 마음에 손맥이 다 풀렸어요. 야, 내가 이제 왕위가 끝나는구나. 내 나라가 이제 여기서 끝나겠구나. 다윗이 이제 쳐들어오겠구나. 그래도 아브넬이 있어서 다윗이 못 쳐들어왔는데 이제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곧 오겠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이스보셋의 마음에 야 이제 내 왕위가 여기서 끝이구나 그 마음이 온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4장 1절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사무엘하 4장 1절에 분명히 손맥이 풀렸는데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4장 5절.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각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1절에서 5절 사이가 뭐 큰 폭이 아니잖아요. 얼마 안 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스보셋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더라고요. 그래, 이스보셋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이제 내가 왕위가 끝나는구나,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제 끝이구나 그 마음을 막 가졌는데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집에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낮잠은 누가 잡니까? 진짜 할 일 없는 사람, 일 없는 사람이 자는 게 낮잠이잖아요. 내가 근심 속에, 내가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는데 낮잠 잘 수 있어요? 이스보셋이 낮잠을 잤다는 거, 이제 그 마음에 문제가 지나간 거예요. 이스보셋은 다윗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인 걸 너무 정확하게 알아서 다윗이 인위적으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내게 왕을 삼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사울을 해야 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다윗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 때문에 다윗은 이스보셋도 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을 죽여서 온 사람들이 상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내가 다윗이요.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사울의 그 군복을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처형시키거든요. 그래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자를 해야 하는 걸 엄청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스보셋을 해야 하지 않더라고요. 이스보셋을 죽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4장 1절에 아브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쳐들어가면 이스보셋의 나라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잖아요. 한 나라.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은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고 나머지 열 지파는 이스보셋이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브넬로 말미암아서 그 아브넬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보셋의 마음에 강한 두려움이 왔는데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다윗이 안 쳐들어오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뭐 다 이런 거지. 괜찮네. 그리고 이제 낮잠을 잔 거예요. 그게 참 이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인 게 이스보셋이 그렇게 낮잠을 자는데 누가 이스보셋을 죽이는가 보니까 바로 이스보셋의 가장 측근인 군장 두 사람이 레갑과 바하나죠. 레갑과 또 누굽니까? 군장 두 사람이 바하나요. 하나 이름은 레갑이라고 했습니다. 예. 레갑과 바하나가 그 이스보셋의 가장 측근된 군장 두 사람이 그 낮잠 자는 그 이스보셋의 궁에 들어와서 그 이스보셋을 죽이더라고요. 죽이고 그의 목을 베서 다윗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야, 이 왕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구나. 이 자리가 내 것이 아니구나. 원래 이 왕의 자리는 다윗의 것인데 내가 아브넬에게 속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네. 그 다윗을 보니까 다윗 속에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가서 항복하면 정말 다윗이 나를 크게 대우할 텐데 이스보셋의 마음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면 아마 이스보셋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사무엘하 4장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보셋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의 집안을 향하는 그 긍휼함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도 이스보셋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무엘하 9장에 가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쩔뚝발인 므비보셋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정말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의 집안을 향하는 그 은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보셋이 자기가 왕된 위치에 있을 때 그가 결국 가장 측근인 레갑과 바하나에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산단 말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왕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 간증을 저희 어머니 아버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님 인생의 왕이셨어요. 저희 아버님 인생의 주관자였어요. 야, 사람이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양심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아버님 늘 그러셨거든요. 그 아버님 그의 성실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님 사람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아버지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야, 누가 죽어봤냐? 그리고 뭐 죄 있다고 꼭 예수님 믿어야 돼?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더 죄 많이 짓더라. 늘 저희 아버님 마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제 구원이 이렇게 근처도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정말 그러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 그런 이제 그 물론 이제 암으로 판명이 안 났지만 암일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 손맥이 풀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분명히 봤거든요. 제가 옆에서 병원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어머니 모습을 봤는데 오늘 이스보셋이 손맥이 풀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의 손맥이 다 풀렸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손맥이 다 풀리셨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의자에 앉으셔서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그냥 죽음이 그 마음에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진짜 약하더라고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 너무 약한 거예요.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떠받들어 준 것처럼 악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높은 보좌 위에 앉혀놓은 거예요. 네가 주관자야. 네가 왕이야. 네가 잘하면 돼. 악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왕의 보좌에 높여놨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예, 이 이야기는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많은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그 왕국이 형성됐어요. 지금의 이라크죠. 그 이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면서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흩트고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 이사야 14장은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그 제국이 세워질 수 있던 가장 큰 밑바탕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의 마음에, 그 왕들의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잘했어. 이제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이사야 14장은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얘기하는데요.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는 이 계명성은 새벽별 바로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높은 곳에 올려서 왕의 보좌에 올려서 정말 이 나라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마치 아브넬이 사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다윗이었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의 자리에 높여놓은 것처럼 사단이 인생들의 마음을 왕의 보좌에 높여놔서 너 잘했잖아. 너 착하잖아. 너 선하잖아. 너 그래도 공부는 잘하잖아. 너 딴 거는 못해도 그래도 너 그 영어는 잘하잖아. 사단이 사람들 마음을 하나하나씩 높여놓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제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절에 갔대요. 절에 가서 그 스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딸은 유능한 판사가 될 제목입니다. 판사로 키우십시오. 그래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한 거예요. 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자기 마음에 아이 뭐 그 사법고시 뭐 별건가? 공부하면 되지 뭐. 그 책 몇 권 되지도 않는데 뭐 그거 열심히 뭐 열 번 달달달 읽으면 되지. 외우면 되지. 이제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몇 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몇 권과 관련된 책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책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학생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 이제 최근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시험장에 딱 가서 보니까 머리가 허연 거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와서 사법고시 시험을 보더래요. 자기랑 같이.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사법고시 막 준비하지만 나중에 저렇게 머리 하얄 때까지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사법고시 포기하면 안 돼요. 저 그냥 대충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드네요. 너무 어렵네요. 그 이제 그 학생과 이제 잠깐 그런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 마음에 공부 조금만 하면 아예 공부 못하면 그 마음 안 가졌겠죠. 예? 아예 뭐 영어도 바닥이고 수학도 바닥이며 야 너 사법고시 공부해라 준비해라 그럼 아이고 저 그거 못해요 그럴 텐데 제가 보니까 그 학생 공부 좀 하더라고요. 조금 하더라고요. 그 조금 하는 데다가 야 너 판사 될 제목이야 하니까 벌써 마음이 판사가 다 됐어요. 근데 막상 시험 쳐보니까 이제 자기가 아닌 게 조금씩 보이나 봐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말 악한 사단은 인생들의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너 그래 착해. 너 선해. 너 잘할 수 있어. 정말 우리가 뭘 잘합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인데 나라는 사람을 정확한 저울에 딱 달아보면 나를 너무 잘할 텐데 사람들은 자기를 자기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기라는 저울에 자기를 달아보니까 그래도 착하고 그래도 할 수 있고 그래도 노력하면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정말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의 저울에도 달아보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성경에 달아보면 정말 나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악한 사단이 이스보셋의 마음을 많이 높여놨어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이 내려왔어야 됐죠. 야, 내가 왕이 아니구나.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구나. 만약 이스보셋이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다윗이여, 당신이 왕입니다. 내가 무슨 왕입니까? 내가 아브넬이 밑에서 이렇게 밀어줘서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줄 압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도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왕하십시오. 이스보셋이 만약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다면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다윗이 이스보셋을 너무 기뻐 받으면서 그에게 아마 한 자리 안 줬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속아서 자기가 왕인 줄 알았고, 결국 또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의 손맥이 풀렸지만 자신에게 아무 일이 없는 걸 보면서 이스보셋의 마음에 이래도 되겠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 마음 하나가 이스보셋을 망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이스보셋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의 기초는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 복음의 기초는 은혜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사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다윗을 받으면서 다윗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 그의 생애가 너무 복되고 아름다웠을 텐데, 제 마음에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와 만날 때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를 지킬 때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이 다윗에게 당신이 왕입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속했다면, 다윗이 베푸는 은혜의 마음속에 그가 들어갔다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다시 사무엘하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입니다.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상받을 줄 알고 왔어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마음에는 이스보셋을 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게 의인을 그 집 침상에서 죽였냐. 다윗의 마음에는 이스보셋이 의인이었고, 다윗의 마음에는 이스보셋을 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우리를 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그 섭리를 발견하면 여러분이 그 섭리 안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배려 속에서 어떤 숨겨져 있는 그 섭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섭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위해 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 신앙을 위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내가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게 보여졌을 때, 내가 왕된 그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됐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관자 되고 여러분이 왕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많은 세계를 받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되었는데요.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사실인데 여러분이 왕된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불의가 없습니까? 여러분 삶이 삐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된 그 삶 속에선 죄인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부분에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은혜라 그랬는데요. 한 시간 더 해가면서 그 은혜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